이 시간 우리가 정말 집중하여서 주신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옥토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대 중국의 4대 사상가 중 한 사람인 맹자에 관한 일화입니다. 맹자가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구하는 제나라의 임금 선황에게 말했습니다. 무릇 천하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직한 신하가 있느냐 없느냐, 충직한 신하가 있고 없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신하를 선택하여 어떤 일을 맡기느냐, 인사를 잘못하게 되면 그 신하가 현자라 할지라도 일을 그르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신하를 선택하여 어떤 일을 맡기느냐, 인사를 적절하게 하게 되면 비록 그 신하가 소인이라 할지라도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왕은 신하를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며 또한 신하를 내보낼 때도 신중히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인사가 공명정대하여 불평이 생기지 않고 좋은 인재를 얻었을 때 비로소 어진 정치를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화에서 유래된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저기 있죠? 인사가 만사.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서는 저거 인사가 만사다, 저 말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것은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 인사가 만사라는 저 말 아주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어떤 일을 맡기는지 인사에 관한 내용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인사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인물을 선택하시죠. 노아라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홍수가 끝난 다음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인물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또 하나 하나님의 인사가 등장합니다.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그러한 인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실 때 모세만 선택하신 게 아니죠. 모세와 함께 모세를 도와줄 아론까지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 모세가 행한 인사가 등장합니다.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들은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각각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판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와도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어떤 일을 맡기는지 인사에 관한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약의 인사 뭘까요? 예수님의 인사입니다. 즉 열두 제자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인사.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성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예들은 아주 긍정적이고 은혜스러운 참으로 아름다운 인사의 본보기죠. 자, 그러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인사만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인사와는 전혀 다른 인사가 나옵니다. 바나바의 인사와 바울의 인사가 나오는데 선교여행을 함께 갈 동역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이 달랐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선교 동역자로 선택한 반면 바울은 실라라는 인물을 선교 동역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 동역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선택하는 과정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얼만큼 싸웠을까요? 그냥 말로만 그저 점잖게? 아니에요. 약간의 의견 충돌 그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식으로 안타까운데 그런 식으로 끝장을 볼 그런 식으로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 인사 문제, 이 일로 인하여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못하고 부정적인 안타까운 인사의 예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명륜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사 문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명륜의 공동체에 필요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참으로 중요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 실시되는 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이 일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치러지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는 덕과 유익이 되는 참으로 긍정적이고 은혜스러운 참으로 아름다운 결과로 끝맺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째서 아멘이 이렇게 약하십니까? 예, 다시 오늘 치러진 선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는 덕과 유익이 되는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결과로 끝맺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꾼의 조건은 무엇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일해 나갈 일꾼의 조건은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일해 나갈 일꾼의 조건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하미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1절은요. 일꾼의 조건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 맨 처음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로서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의 기준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아까 읽었죠? 이러이러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또 이러이러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상세한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그와 같은 상세한 조건들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1절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을 보셔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무슨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가장 기준이 되는 조건이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이 말인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선한 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쌍한 사람도 없고, 구제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게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란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을 총칭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교회가 불쌍한 사람 안 돕는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란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것인데 중요한 거 잘 들으십시오.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치는 선한 일을 사모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 덕과 유익을 끼치는 선한 일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덕과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일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명예가 뛰어난 사람이 선한 일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과 유익을 끼치는 선한 일을 사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성격이 좋은 사람. 조금 있다가 예배 마치고 공동회에서 선거할 때 뭐니 뭐니도 성격이요. 성격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돼. 여러분, 성격이 좋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혹은 대인관계가 두루두루 좋아서 소위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뽑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일꾼은 누가 뭐래도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장로, 안수, 집사, 권사가 된 분들에게 일반 교우들이 질문합니다. 물론 목사에게 질문할 수 있지만 목사에게는 조금 미안해서 그러신지 아니면 약간 어색해서 그러신지 아무튼 일반 교우들이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분들의 교회 일꾼들에게 질문합니다. 정말로 천국은 있는 겁니까? 나중에 죽으면 정말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자, 이러한 질문을 받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회 일꾼들이 만약에 글쎄요 일단은 나중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도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교회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확신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전달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과연 교회 일꾼이라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교회의 일꾼은 가장 먼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잠시 후에 있을 이 공동회에서 교회의 일꾼을 선택할 때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조건을 첫 번째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일해 나갈 일꾼의 두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은요,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더 자세하게 나눈다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더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해서 두 부분이냐? 첫 번째 부분은 1절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절부터 13절까지 모든 조건들의 기준이 되는 게 1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절부터 13절까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 2절부터 13절까지 부분에서 교회 일꾼에게 필요한 세세한 조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은 기준, 나머지 2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밖에 세세한 조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 일꾼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교회 일꾼은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교회 일꾼은 성실한 신앙 자세와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세세한 조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학자들은요, 이와 같은 세세한 조건들, 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세세한 조건들이 사도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견해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이미 적용되고 실천되었던 조건들을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확대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오늘 본문의 연관 구절인 사도행전 6장 2절로 6절 다 같이 화면 통해서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이르되 형제들아 일곱을 택하라.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최초의 일곱 집사, 일곱 명의 집사를 선택하는 장면인데, 자, 저때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저기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은 조건, 초대교회 최초의 일곱 집사를 선택할 때 제시되고 적용됐던 이 조건을 사도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세세한 조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절부터 13절까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돌보아야 한다.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성실한 신앙 자세와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등등 본문에 나오는 세세한 조건들의 기초가 뭐라는 겁니까? 본문에 나오는 세세한 조건들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바로 거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2절부터 13절까지 세세한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일해 나갈 일꾼의 두 번째 조건, 성령 충만한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교회, 그 10대 교회 중에서도 최고라고 꼽히는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는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똑똑한 악마를 키우는 것 같다. 이게 누구 얘기냐?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유명한 말입니다. 명언이. 그 명언을 인용을 해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성령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그 교회는 똑똑한 악마를 교회 일꾼으로 세운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성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교회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일꾼으로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께 드립니다. 1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을 세울 수 있게 하소서. 2번,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게 하소서. 3번,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하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우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이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을 친히 역사하시고 주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일해나갈 일꾼의 조건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